예, 지금까지 우리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서 처음으로 방문한 주 도시였고, 사실 바울은 마지막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를 타겟으로 했던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약 4년 동안 3차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그 중에 최소한 2년 반, 3년을 에베소에서 보낸 것을 우리가 19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즉 소아시아의 동부 지역, 지금의 터키의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2차 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금의 마게도냐와 그리스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그가 사실은 처음에 갔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서 바로 에베소로 갑니다. 원래 2차 때 그렇게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을 막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에베소로 가지 못하고 사실은 빌립보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리스킬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의 기사를 잠깐 보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사실은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차 전도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고 1년 정도 쉬는 동안 아볼로는 고린도로 와서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로부터 훈련을 받고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것을 우리가 18장 마지막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오기 전에 고린도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 있는 동안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19장 본문에서 10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간략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있었던 특별한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고, 또한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또 한 가지 사건, 즉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 일행을 처벌하려고 하다가 서기장의 개입으로 그들의 의도가 저지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서기장을 통해서 바울 일행을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전체를 볼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사역을 했고 또 에베소에서 사역한 동안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능력으로 그리고 보호하심으로 바울과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절부터 들어가서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에 이미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가 1년 정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뒤늦게 에베소에 와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것을 보았는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가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바울이 그들을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은 1년 동안 아볼로와 브리스킬라 아굴라가 사역을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다시 바울이 도착을 해서 그가 이제 그 교회의 성도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입니다 하고 인사를 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이 질문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성경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 안타깝게도 옛날 번역에는 이게 잘못 번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since you believe?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1단계고 성령을 받는 것이 2단계라는 잘못된 해석이 계속 나왔다가 이제 번역이 수정이 되면서 너희가 믿을 때 when you believe로 바꿉니다. 바울의 질문은 사실 when이 정확한 번역인데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 분명한 팩트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제자들이라고 해서 인사를 나누었는데 바울의 느낌에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게 누구의 제자들인지 잘 모르겠다. 정확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의 질문이 약간 트리키하죠. 왜냐하면 원래 정확하게 물어보려면 이렇게 물어봤어야 됩니다.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received Jesus? 지도스를 뺐어요. 의도적으로 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합니다. 그렇죠? We never heard there is a Holy Spirit.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 번역이 상당히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We know about the Holy Spirit because John the Baptist talked about him. But we didn't know that the Holy Spirit is here with us. 무슨 말씀이죠? 아직 이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셨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Then into what were you baptized? 그들이 대답하여 요한의 세례니라. 그렇죠? Into John's baptism.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의하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요한이 비로소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너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너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요한은 분명히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에 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아직 성령이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직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4절에 가면 이제 그 답을 듣고 요한의 세례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바로 그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지 않느냐. 그렇죠? 바울이 간략하게 예수님을 전했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말합니다. If you were baptized into John's baptism, then didn't he tell you when he baptized you with for repentance? Didn't say that you must believe in the one who comes after me. 그렇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냐?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기는 없지만 맞습니다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바로 그 세례요한 뒤에 오신 이가 이미 오셨는데 그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사렛 예수를 믿어야 한다. 사실 여기 말하는 이 사람들이 약 12명쯤 되었다고 실제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분명히 같이 에베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갭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자, 여기 좀 안타까운 게 있죠. 그들이 몇 달을 같이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같이 교제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아무도 이 12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같이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었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이들이 성령을 모르고 있었고 예수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누가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무엇을 전했느냐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길게 기록하지 않고 짧게 이 사건만 기록한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세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는데 바울이 와서 봤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다. 그들에게 예수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른 성도들이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성도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우리가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죠. 그분들은 다 교회 나오는 분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우리가 일일이 신방을 해서 대화를 하다가 먼저 제일 처음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죠. 만약 당신이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50%는 아니요라고 대답을 아니 50%는 내가 점수를 후하게 준 건데요. 4분의 3 정도가 maybe 아니면 no가 나옵니다. 한 4분의 1 정도만 예라는 답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상당히 특별한 교육,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제가 새가족 교실을 하면서 이 질문을 꼭 하는데요. 대부분 yes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일 하나님 앞에 가서 섰는데 하나님이 왜 내가 당신을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제일 재밌는 대답이 제가 안 가면 누가 알아요. 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러면 뭐 저는 모태신앙이고 또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교회를 오래 다니는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안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안 물어보십니다. 그럼 그렇게 대답하시면 혹시 이 중에 그렇게 대답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미 정답은 아셨을 거예요. 아 그때 내가 답을 잘못했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새가족교실 끝날 때쯤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을 텐데 괜찮습니다. 그건 정답을 맞춰야 천국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건 가상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물어보시지도 않고 우리가 대답을 100% 정확하게 하던 한 10%만 정확하게 하던 예, 정확하게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그걸 잘 설명 못해도 천국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답을 못하셔도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진단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와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느냐, 내가 믿는 예수와 같은 예수를 믿고 있느냐를 우리는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붙잡아놓고 당신 정말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흔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우리 함께 교제하는 형제자매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깊은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 관심사는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울의 목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5절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례를 줄 때 바울이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우리 여기 사람 좀 되더라. 자,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안수했을 때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신자들이 처음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조금 나옵니다. 물론 사도들이 표적을 행한 것은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수할 때, 즉 세례를 줄 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성령을 받은 것이 바깥으로 확 드러난 사건은 몇 번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 때 그런 은사가 일어나면 즉 사마리아의 교회에 죄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풀 때 사마리아 교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기록이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하고 세례를 베풀 때 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19장의 에베소에 다시 나옵니다. 즉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오순절 기록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때 그리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리고 지금 바울이 이 열두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를 전에 영어 번역이 그걸 센스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그걸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1단계, 2단계로 계심을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번역이고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서 1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성령이 먼저 오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회개했다, 믿었다, 성령을 받았다 또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같은 사건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았다, 의롭다 하심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는 것뿐인데 이 모든 것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1단계, 2단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설명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Order of Salvation을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요. 옛날에 그래서 아홉 개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부 때까지 열심히 외웠는데요. 약지 보니까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더 이상 그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걸 보면 뭐 회개, 회심, 용서, 구원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순서라고 해서 외웠는데 제가 그걸 외우면서 정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가는 거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믿는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특별히 내가 지은 죄를 크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이런 기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은 죄가 많아서 그걸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순서가 다 다른데 어릴 때는 그 아홉 가지를 무조건 외우도록 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그러나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시험 볼 때마다 그게 나왔는데요. 지금도 제가 목사 모시를 볼 때 참석을 해보면 그 문제집에는 그게 꼭 나옵니다. 우리가 그건 항상 지워버리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 이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12사람쯤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것 이것은 사실은 동시적인 것입니다. 순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의 세례받는 것을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그리고 중요한 결론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면 바울이 그것을 순서를 짚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을 때였느냐, 율법을 지킬 때였느냐 라고 질문을 거꾸로 함으로써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동시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순서로 취급하지 않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은사를 받게 되었는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왜 이런 은사가 왔는가? 이것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장에 사마리아 교회라고 말씀드렸고요. 10장에 고넬료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에베소죠. 자, 이 사람들은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초대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믿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인식할 수 있고 또는 사도들이 인식할 수 있으려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세례를 안수를 할 때 이방인들이 이방인 신자들이 세례를 받으며 방언과 예언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사건 외에는. 그래서 보통 이런 사건들을 이방인의 오순절, 작은 오순절이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교회들, 다른 이방인 신자들을 인정하려면 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외적인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이 임하실 때마다 그런 은사를 베풀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방언이나 예언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그런 거 안 해도 다 세례받는 분들이 예수를 분명히 믿는 건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은사가 동시에 내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방언이나 예언이라는 은사는 세례받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개별적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돼요. 그러니까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은사의 본질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과 이방 교회들에게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하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역사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은사의 체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합니다 하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거기 성령을 나타내심은 Manifestation of the Spirit이라는 표현은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성령이 은사를 통해서 임하신 사건을 말하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에서 성령이 나타나시면 이라는 뜻은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은사가 임한 이유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혼동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믿게 된 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이나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고 이 도를 비방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비교적 신사적으로 대했던 것을 봅니다. 그동안은 사실 바울은 계속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험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는 처음으로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18장에서 보았는데요. 19장에서도 역시 그들이 석 달 동안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그러나 일부는 9절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비방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회당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프란노 소원이라는 그런 강의실을 빌려서 이제 2년 동안, 10절에 보면 9회 동안 날마다 강론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란노 소원은 정확하게 누가가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데 아마 누가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냥 브란노라는 사람이 유명한 선생이었거나 철학자였거나 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근데 브란노라는 이름은 사실 약간 폭군이라는 이름하고 어머니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이 소원을 빌려서, 왜냐하면 그 굉장히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항상 강의를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만 했다고 하면 낮에는 비었대요. 그리고 낮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덥기 때문에 낮잠을 자는 시간들이, 휴식을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그 시간에 대충 11시부터 서너 시 사이에 소원을 빌려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2년 동안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10절에 보시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이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때 그 프로빈스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시아고 동쪽으로 하면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런 길리기아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서쪽, 에베소 중심으로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다 그 지역을 커버했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에베소로 왔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브란노 성원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인근 지방으로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바울의 전도 전략을 여기서 보죠. 아가야에서는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아시아에서는 에베소의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훈련해서 그들을 각 인근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하고 그들이 다시 그곳에서 작은 가정교회들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의 교단들이 대도시에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중심으로 사람들 훈련시켜서 계속 지방으로 파송하는 그런 개척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가 2년 동안이나 이렇게 했다고 해서 53년에서 54년, 55년 여름까지 그렇게 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났느냐에 관심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일꾼으로 세우는 것에 주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2년 이상 에베소에서 했고 실제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이 에베소서의 3년에 걸친 사역이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기까지는 최소한 3년의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물론 예수님이 열두 사도를 세우시고 훈련하신 것은 1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자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를 리플레이스하는 마키아를 세울 때 조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처음부터 우리와 처음부터 함께하였고 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승천하셨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우리가 세우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은 3년 동안 계속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훈련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울도 역시 거의 같은 기간을 에베소에서 사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심교회가 되고, 물론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했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면 에베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등장을 안 합니다. 고린도나 안디옥은 다 빠졌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굉장히 강한 책망의 말씀이었죠.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고, 사도 요한이 붙잡혀서 귀향을 갈 때까지 에베소에서 말년에 사역했다는 기록이 남고요. 그리고 그 요한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계속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목회자로 남아서 아시아 지역 사역을 전담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받았느냐, 그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신도니까 뭐 그렇게 훈련 많이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이 대학의 교수가 되든 연구원이 되든 정계에 나가든 다른 일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의 직업이 있지만 그 직업이 소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intrinsic value라고 합니다. 내재적인 가치입니다. 내가 의사면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나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나 혼자 많은 일을 하고 또 내가 돈을 벌고 명성이 높아지는 것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죠. 나의 부를 위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1차적으로 직업이라는 job이 있지만 그 직업은 동시에 calling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훈련이 돼야 됩니다. 목회자들 뿐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이 집중적인 훈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이상 제자들을 훈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으려면 아마 최소한 2년은 훈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직접적인 훈련, 간접적인 훈련을 중요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모임과 우리가 받게 되는 모든 훈련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히 쓰일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결정적인 팩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절을 떠나면 교회도 여러분들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표현을 제가 이상하게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하면 훈련받을 기회가 참 적어집니다. 바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미 직장생활 시작하신 분들, 물론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따라 훈련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래 훈련을 받아야 하느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알게 된 주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가? 여러분, 아직도 전도하는 게 부담이 되신다면 더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훈련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렵게 전도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심플하게 효과적으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지 최소한의 훈련을 여러분이 받고 그것을 매일의 삶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뭐 우리가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서부치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매우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하는 걸 금방 느낍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 사람은 다른 크리스천하고 다르다. 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게 신 예수님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요,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내가 굳이 말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지 않아도 많은 경우에 그분들이 먼저 교회로 오겠다고 자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쉬워질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한 말로 표현하면 전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이 되어야 됩니다.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 평범한 삶이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면 우리는 아주 효과적인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2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을 했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남은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11절, 12절 보면 놀라운 능력을 그래서 Extraordinary Power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이적이 아니었고 특별한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갔다. 요즘도 어떤 목사님들은 손수건도 막 이렇게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아프다고 자기 손수건을 보냅니다. 그 손수건 뭐 별로 멋있지가 않아서 보낼 필요도 없고 보낼 이유도 없는데요. 이건 좀 미신적인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이때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카피하지 마세요. 13절부터 그거 카피하다로 혼난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손수건이 앞치마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13절에 가면 고라나님의 마술하는 이들이 시험 삼아서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으려고 하다가 크게 망신을 당합니다. 제가 이 파트의 제목을 모방과 망신이라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다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34절에 본 유대인 제사장 아들 일곱도 그런 일들을 했다 그랬는데요. 제사장 역할이나 잘하지가 쓸데없는 걸 해서 이렇게 망신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신이 벨 앞에서 15절에 가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아마 이 목소리가 아주 무시무시한 소리로 험한 소리로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일곱 사람을 두들겨 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드려 맞다가 그 사람 집에서 이제 도망 나와서 어슨 몸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소식을 다 듣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 이적을 행할 때마다 누가와 요한은 걸 표적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기적이,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알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실 이유가 없죠. 이들은 아직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바울이 그랬겠느냐, 아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가 거짓말을 좀 과장해서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심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카피하는 것은 더 한심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로 예외적으로 행하신 Extraordinary 또는 Exceptional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꼭 성경을 볼 때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였는데 또 신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18절에 보시면 자복하고 회개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건 우리가 카피할 게 아닌가, 오히려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무슨 부적이나 주문이나 이런 것을 기록해놓은 책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저도 안 가봐서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부당이나 이런 건데 가보셨으면 그 사람들이 책을 많이 쌓아놓은 걸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수하시길 바랍니다. 그 책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책이 족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그걸 팔면 굉장히 비싸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걸 팔지 않고 다 불살랐다고 합니다. 은 5만 드라크마가 되었다. 이 은 5만이라는 것은 드라크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한 사람의 일당입니다. 자, 여기서 일당을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불로 잡죠. 그러면 은 5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0만 불. 엄청난 가치의 책을 그들이 불살랐다는 것은 그들의 회개가 진정성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행하셨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누가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큰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에베소는 아베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아베미는 사냥과 다산의 여신이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잘 아는 그리스나의 아폴로와 쌍둥이 자매다라고 아폴로와 이 아베미가 쌍둥이였다고 그렇게 그리스 신화가 전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면 이 아베미가 다이아나가 됩니다. 다이아나라는 이름이 사실 부르긴 좋은데 그렇게 신학적으로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자, 그래서 이렇게 아베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고 작은 신상들을 만들어서 이 슈라인이라 그러죠. 집에다 놓고 절하고 이런 것, 이런 겁니다. 불교, 중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집이나 식당이나 가게 불상을 조그맣게 만들고 신상을 만들어 놓은, 슈라인을 만들어 놓은 곳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만들어서 돈을 벌던 데메드리오가 이제 직공들과 동업자들을 모아서 선동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7절을 우리가 읽은 곳에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 전역에서 거짓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이 천시당할 위험이 생겼고 또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었다고 동업자들을 선동을 합니다. 사실 그가 한 말 이 두 가지는 전부 사실이었죠. 그들이 섬기는 신은 거짓 신이다. 맞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천시당하고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게 되었다는 것도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이유 뒤에는 사실 이들의 동기는 이 사람의 동기는 경제적인 것이었죠. 왜냐하면 비즈니스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바울을 일행을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극장으로 끌고 가는데요. 28절 이하에 보시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시작하면서 33절로 가면 34절로 가면 계속 소란을 부리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극장으로 데리고 갔는데요. 바울이 없으니까 바울의 일행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마게도니아에서 함께 바울과 에베소까지 왔던 이 사람들을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장이 얼마나 큰 곳이었냐면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2만 명 정도가 수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형 연극장의 이 지름이 500마일, 500야드가 돼서 450m 정도 되는 큰 극장. 아마 지금 펜스테이 풋볼 스테디움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로 볼 때 2000년 전에 이렇게 큰 극장이 있었다는 건 대단한 것이죠. 에베소에. 로마도 아니고. 그곳에 모든 은장색들과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고발합니다. 계속 이 소란이 지속되면 아마 두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컸었을 텐데요. 바울이 이 소식을 알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제자들과 친구들인 관원들이 말려서 바울이 들어가지 않았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소란을 떠는데 두 시간 동안이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는 슬로건을 외친 것을 34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는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서기장이 서기장은 당시 에베소 시의 모든 행정 책임을 맡은 책임자였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시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서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행정 책임자인 서기장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과 에베소서 신자들을 다 보호해 주신 것이죠. 이 서기장이 참 공의로운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처럼 여론에 끌려가지 않고 이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파악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네 가지로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진정시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35절, 6절을 보시면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또 바울 일행으로 인해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나 에베소의 아시아에서 에베소의 종교적인 지위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다. 이것을 먼저 선언합니다. 두 번째로 37절에 가면 가이오와 아리스토고가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다. 그가 그들이 어떤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아르메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물론 바울이 우상이라고 비난을 했죠. 그러나 성장이 볼 때에는 이 아르메를 숭배하는 것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은 두 사람을 붙잡아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38절 39절에 보면 만일 소송을 제기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이 있으니까 자 당시 로마 사회 시스템입니다. 재판을 하는 날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1일과 뭐 15일 이런 식으로 그런 날에 사람들이 모든 민원을 가지고 와서 총독들에게 여기 말하는 총독이라는 건 국토 컨설이라고 해서 재판을 하는 저지들을 얘기합니다. 총독들에게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정식으로 제소를 해서 민회에서 우리로 말하면 배심원이 있는 그런 법정에서 결정하도록 정식 절차를 밟으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 집회는 불법이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큰 문제가 있다. 해산하지 않으면 우리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당신들도 불법 집회를 한 죄로 처벌을 할 수도 없다. 라고 경고함으로써 그들을 해산시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가가 왜 에베소 사역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반 이상을 이 소요 사건을 기록했을까? 누가의 중요한 목적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 기록은 변증적이고 apologetic이라고 하죠.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기독교의 모든 집회는 어떤 면에서도 로마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서기장을 통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누가는 이 서기장의 말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에서도 보았습니다. 고린도에서도 갈리오라는 총독이, 아가야 총독이 불법으로 바울을 고발했을 때 총독이 너희들이 하는 소송은 근거가 없다 라고 기각함으로써 바울이 보호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베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서기장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로마 사회에는 이런 종교와 집회의 자유, 전도의 자유가 있음을 그가 아주 효과적으로 선포한 것임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계속해서 이렇게 로마의 법을 사용해서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전도할 때에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듣지 않겠다고 할 때는 우리가 전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또 인격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하면 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정부나 학교 당국이나 이런 기관들의 행위는 사실은 우리 헌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 문제 때문에 종교의 자유 때문에 계속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의 법을 잘 모릅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나 특히 오바마 정부는 아주 심했습니다. 지금도 주정부들이 그런 불법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것은 엄연히 그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조치들이 일어나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밖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 변호사들이 이런 억울함을 당한 크리스찬들이나 교회들을 위해서 변호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미국은 분명히 종교의 자유 위에, 언론의 자유 위에 세워진 국가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갖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엄연히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펜스테이트도 스피리추얼 센터가 있는 겁니다. 만약 그게 불법이었다면 학교가 그것을 허용했을 리가 없죠. 물론 학교에서는 너희들끼리만 모여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데 만약 학교가 그것을 학교의 그 규율로 막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잘 소화해낼 필요는 있습니다. 괜히 그걸 가지고 계속 싸워서 오히려 더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지혜롭게 그럴 때에는 우리가 관계와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이걸 통해서 상대방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전도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베드로후서에서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러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두 가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교인들에게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와 같은 예수를 믿고 알고 있는가를 우리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들에게 망신을 주라는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지혜롭게 예절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네, 개인적으로 따로 시간을 내서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 터내지 마시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예수를 사실 믿는데도 자기의 신앙을 정확하게 설명 못하는 경우에 아티큘레이트 한다고 그러는데요. 자기가 믿는 신앙을 정확하게 설명 못하지만 또 예수님을 바로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단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럴 때 만일 의심이 가거나 걱정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들을 돕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바울처럼 이들이 에베소 공동체에 왔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것 같아. 그때 지혜롭게 질문을 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믿음인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99% 지켜주십니다. 1% 예외가 있는데요. 그러나 99%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 1% 예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통은 다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해서 흩어진 후에 무엇을 하였나 보시면 압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 8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지 못하고 다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흩으신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지만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던 것임을 우리가 8장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외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셔서 다른 사역을 하게 하시려 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시면 훨씬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실 텐데 그들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거나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 신앙이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 그들을 지혜롭게 복음으로 도울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기 힘드시면 훈련받은 리더들에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냥 교회 왔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잘 알겠지 하고 넘어가시다가 나중에 가서 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아줄 필요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정말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솔루션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여러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친구에게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러다가 내가 혹시 손해를 보지 않을까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삶과 사역의 원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에 관심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먼저 나 자신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지 살피고 또한 다른 영혼들이 다른 교우들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특별히 새가족들을 섬길 때 주님 허락하시면 그들을 주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또한 사용하시고 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또 예수를 전하려고 하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바울과 그 일행들을 지켜주셨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인내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복음 안에서 승리하며 열매 맺는 성도들,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